제가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거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살면 고통과 고난과 그다음에 모욕 이게 그냥 자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참그 전에는 피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이 유언의 말씀들 가만히 이렇게 강해를 해야 되니까 자꾸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건 그냥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 여기에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은 사실 없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모든 일이 다잘 되고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에는 사실 없는 거구나.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이걸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권고를 하느냐. 이 고통과 고난, 핍박, 모욕, 치욕 당하는 거, 이런 것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최종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허약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는 매이고, 핍박을 당하고, 묶인 이런 상태가 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말씀이 퍼져나간다. 그 다음에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로의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낙심하지 않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강의 이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신약과 구약,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올바른 성경 연구 이런 그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제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신학교 공부도 하고 미국 사람들 설교를 이제 많이 듣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할 때.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특히 목사, 교사 등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느끼는 이런 사람은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22장까지 여기 들어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 어떤 종교적인 사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한 단어 한 단어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알려주신 이런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100%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다.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는 진리의 성경 기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경 기록. 그럼 왜 진리의 성경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걸 주신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민수기 23장 1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믿습니까? 저도 거짓말쟁이고 여러분도 다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진리,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로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를 거룩히 구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 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은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며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이런 그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래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책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영감이 됐냐? 하나님, 맞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이 됐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이 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해서 오류가 전혀 없는 이런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대언은 옛적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대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를 대신 말하고 대신 기록을 한 그런 말씀인데,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뜻대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 뜻대로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기록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다. 따라서 그 안에는 단 하나의 거짓이나 오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 그거 예수님 믿고 뭐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런 데는 오류가 없을 수 있지만 과학이나 이런 거 그 6천년 전에 4500년 전에 뭐 이렇게 기록된 게 그게 어떻게 다 과학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과학에도 하나의 오류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 성경에는 아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과학적인 사실에도 단 하나의 오류나 거짓이 없어요. 100% 진리만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 우주가 팽창한다. 아 이게 오래전에 이미 구약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하늘과 온 우주가 팽창을 한다. 하나님이 스트레칭 이렇게 늘린단 말이에요. 팽창을 한다는 걸 이제 와서 발견하고 엄청난 걸 발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성경에 다 그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르게 나눈다. 영어로 rightly divide 한다 그랬어요. rightly divide 한다. 자, 이 말은 바울의 직업을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직업이 나오는데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직업 면에서 천막을 만드는 프로페셔널 한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데 이 두 사람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직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고향은 어디냐? 길리기아의 다소, 지금의 터키 지방에, 터키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다소. 이제 이게 다소는 여러 가지 이제 특산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염소 털로 만든 거친 천이 다소 제품이 아주 유명했어요. 염소 털로 만든 거친 천. 그걸 또 뭘 만들었냐? 주로 천막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사람들은 아버지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살아갈 그런 직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에게 뭘 배웠겠어요? 천막 만드는 거는 그 아버지도 뭐 했겠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다소 지방에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막 만든 데 쓰는 염소 털로 만든 그 천, 이게 다소 지방에서 나는 명품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또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소 털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가죽이 있어야 됩니다. 가죽. 그래서 가죽을 사용하고 염소 털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천막을 만드는데 아주 유능한 그런 그 직업인으로 바울이 살았습니다. 자, 그럼 천막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료가 있잖아요. 염소 털도 있고 가죽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정확하게 재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이나 가죽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자르면은 그러면 원하는 천막이 나오질 않죠. 반드시 칼을 대고 자를 대고 이렇게 해갖고 칼로 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일자로 곧바로 바르게 이거 딱 잘라내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르게 재단한 다음에 그걸 칼로다가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칼로다가. 그래서 조금 잘못 자르면 원하는 천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바르게 나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가죽을 자르거나 아니면 이런 그 천막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그런 그 천을 자르거나 할 때 이렇게 바르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자른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사람이 천이나 이런 그 가죽을 재단해서 칼로다가 올바르게 딱 직각이 되게 할 땐 직각이 되게 이렇게 잘라야지 이게 삐뚤빼뚤 잘못 나오면 천막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는 1차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은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은 말씀을 줘라.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읽잖아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의 적용의 대상이 누구고 이게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이런 말씀인가 이거를 올바로 바르게 어떻게 천을 딱 이렇게 나누듯이 나눠서 보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천 년 동안에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시대와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고 어떤 말씀은 교회에게 해당이 되고 어떤 말씀은 율법시대에 해당이 되고 어떤 말씀은 노아시대에만 해당이 되고 어떤 말씀은 지금 교회시대, 은혜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먹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벌써 뭘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올바르게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지금 올바르게 나눈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뭐 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염소 끌고 양 끌고 소 끌고 그리고 비둘기 가지고 그러고 갔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러고 오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 이거 신약과 구약이 다르구나. 이미 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뭐냐? 성경을 지금 바르게 나눈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뒤죽박죽 혼합이 돼갖고 율법과 은혜가 섞이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섞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혼동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시대와 수신자 이런 거를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야 돼요. 대한민국 성도들의 거의 대다수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는 건 아는데 이 두 시대의 경륜과 그 다음에 적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장 딱 피고는 이제부터 신약시대구나 하고 신약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그 말씀하고 로마서와 가서 비교해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그러냐? 시대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신약 시대, 신약이라고 하는 건 New Testament. Testament는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죽을 때 우리가 유언을 주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테스타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유언을 하면 유언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해요? 아, 그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뉴 테스터먼트를 언제 주세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 이걸 주시잖아요. 근데 그 새 내 피로 세운 그 상속 언약 이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신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도 가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구약시대를 사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사시고 맨 끝에 신약시대를 여셨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사복음서 시대는 여전히 구약 체제 아래 있는 거다. 그 내용이 다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유대인들하고 다 상관이 있는 거고 마태복음 24장도 다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고 마태복음 25장도 다 유대인하고 상관이 있고 유대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교회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걸 거기 가서 교회라고 해서 하니까 아, 환난을 다 통과해야 된다고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읽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오순절 이후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신약시대 교회,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성경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예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영해를 하는 겁니다. 영해를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 지금 저기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이 돌아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아브라함의 씨, 성경에 나와 있는 회복되리라고 한 저 이스라엘이라고 그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착각을 하고. 로마서 11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장 11장 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려 넘어짐으로 쓰러지게 돼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됐냐. 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5절 26절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세상 끝에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세 장을 따로 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는 거를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다, 경륜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저 반대편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주의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어떻게 읽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왔는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어디 몇월 며칠에 어디 정거장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몇월 며칠이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이렇게 한 거는 그냥 성경 말씀을 연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정확하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잘라서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가 언제인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든 성도든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하는 일꾼인데 그 일꾼이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아, 나 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가서 기도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헌금을 갖다 뭐 엄청 갖다 바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나타나고 싶다. 그래서 그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목회자, 특히 성도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뭐 어떤 걸 설명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뒤죽박죽이 되면 여러분 그게 혼란이잖아요. 혼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뭐라 했더니 오히려 혼란만 생긴다. 이러면 되겠어요? 목사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는 마치 믿음 플러스 행위처럼 되는 것처럼 구약처럼 해갖고 뭐 되는 것처럼 열심히 설교하고 한 두 달쯤 지나서 로마서 설교할 때 그냥 또 열이 나갖고 오직 은혜로만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또다시 이제 또 돌아가면 두 개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여기 앞뒤 문맥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해석하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이 문맥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섬기고 그거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앞뒤 문맥에서는 특별히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할 이런 필요가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나누고 다른 시대에 주어진 그런 말씀 이런 거를 내 것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이 다 내 거라고 이렇게 믿고 착각 속에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일꾼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를 성경을 바르게 나눈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와 있는 말씀이 연구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스타디라고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스타디 한 번 나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스타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NIV에는 Do your best 이렇게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야 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연구자가 돼서 뭐 노벨상을 타고 뭐 박사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뭐 의사도 되고 뭐 수술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정치가도 되고 뭐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연구. 연구가 피상적으로 책 몇 장 읽고 그래서 연구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깊이 많이 읽고, 그렇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브젝트를 내가 어떻게든지 마스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그래야 연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그죠? 제가 이야기해야 되지.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이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시작해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1년에 한 번씩은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좀 읽어야 그 다음에 연구자가 되지. 일단 읽어야 연구자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리더가 돼야, 그래야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가슴이 뜨끈한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예, 읽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아 세상에 박사 하나 하느라고도 그냥 논문을 이만큼 쌓아놓고 이거를 읽고 그렇게 해갖고 박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정치가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책을 안 읽어서 무슨 정치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어쨌든 정치가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은 저절로 시간 조금 들여갖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일단은 많이 읽어야 되고 깊이 읽어야 되고 비교해서 읽어야 되고 이해하려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박국을 읽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하박국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1장, 2장 이제 읽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니까 챗GPT를 앞에 놓고 야 여기 있는 거 이거 해서 여기 누구 이야기하는 거고 무슨 배경이야 얘기하니까 쫘르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새기는 거예요. 아 이건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침략 앞에서 이 하박국이 나라가 멸망되는 거 이거 보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악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 저자들은 진짜 사악한데 그걸 다 따지면은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사람들인데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침략을 해서 나라가 지금 멸망할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저도 하박국을 뭐 아마 몇십 번 읽었을 거 아니고 뭐 번역하느라고. 그래서 또 가서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챗GPT가 있으니까 연구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챗GPT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를 제가 오늘 데모로 돼서 여기 핸드폰 놓고 어떻게 하는 거다 다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거 읽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읽는 것보다는 아 그래도 이렇게 읽으면 여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것도 잘 정해줘야 이 챗GPT가 올바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그걸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 보너스로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연습하고 갔다 온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라 이렇게 이제 하려고 오늘 알려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일꾼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의 책들도 읽고 이렇게 이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연대별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서 어디를 읽어도 헛소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읽어도 헛소리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조직신학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거 뭐 성경 보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심이 생기면 성경 공부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오류가 가득하다, 뭐 잘못된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거 갖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성경에 대한 확신.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22장까지 여기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고 100% 진리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씀 우리 손에 있는 하늘에 어디 가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불어넣어 주신 모든 단어가 그대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종류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다수본문에서 나온 킹잼 성경과 같은 이런 성경이 있고 천주교 소수사본에서 나서 많은 데가 오류가 있는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나누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좋은 방향으로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고 온전히 보존된 말씀이 들어있는 이 킹잼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100% 진실이다, 진리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성경 연구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신학자의 어떤 주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가서 보면 바울이 베레아 지방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한 게 진짠가 아닌가를 성경 기록하고 비교해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지, 어떤 사람의 말을 그거를 절대화해서 그 사람 말대로 따라야 되고 종의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이단들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거의 100%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게 이제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를, 이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건 무슨 얘기냐, 같은 단어를 쭉 찾아보면 그럼 그 단어가 뭘 뜻하는지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콩코던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콩코던스, 똑같은 단어. 하늘 그럼 처음부터까지 다 하늘로 번역이 돼야 되고, 지옥 그럼 처음부터까지 다 지옥으로 번역이 돼야 되고, 구원 그러면 다 구원으로 번역이 돼야 되고, deliver 이렇게 돼서 이건 구출로 다 번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 킹잼 성경이 그렇고 우리 한국말로 된 우리 성경이 그렇습니다. 거의 중요한 단어는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다 똑같이 구출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고 구속자가 있고 이게 다 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속, 구출 뭐 이런 모든 걸 찾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찾기로 해서 쫙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 깨알 같은 글씨로 A, B, C, D 해갖고 그 나오는 모든 구조를 다 이렇게 나열을 해갖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콩코던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옥이 어떤 데인가 이렇게 알고 싶으시면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목사가 열심히 설명하거든 그 말이 맞는가 그런가를 어떻게 가서 보시면 되냐, 지옥만 찾으시면 돼. 그럼 성경에 지옥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고, 그렇죠? 예, 지옥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얼마나 무섭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지옥만 치면 거기 앞뒤 구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지옥의 모든 게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옥은 이런 데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달리 이야기하면 그건 다 갖다 버려도 돼. 다 갖다 버려도 돼요. 성경이 이야기한 것만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앱을 깔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기 원하시는데 잘 모르면 교회 집사들이나 누구에게 가서 저 서점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앱 깔고 하는 거 가르쳐 달라 그러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바르게 이제 나누기 위해서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 여러분 이게 글을 써도 이게 문맥이 있잖아요. 이거 문맥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나 펴서 큐티 이렇게 해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펴갖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 문맥이 뭘 얘기하는가. 그래서 챗 GPT하고도 대화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려면 앞뒤 문맥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이야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만 뚝 떼갖고 그걸 교리로 삼으면 그때부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앞뒤 문맥이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앞뒤 문맥이 이건 비유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비유나 상징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은 그런 데서도 다 설명을 해줘요. 대개 그 비유나 상징이 뭔가를. 그런데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해하도록 주셨어요. 이해하도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는 암호로도 만든 거 이걸 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이게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는 드러내어 알려주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시예요. 드러내어 알려주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1차 목적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 그러면 정상적인 이러한 그 사고를 가지고 앞뒤 문맥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99% 이상은 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기본 틀이 있습니다. 기본 틀. 그 기본 틀이 중요한데 이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거 가르치면 빨리 그 모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틀, 성경이 왜 주어졌을까?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 그러면 구원 받는 방법은 오직 어떻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짱 도루묵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행위만 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는 삶의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에 일순간에 받는 거고 그 이후에 성화는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깨는 그런 해석을 뭐 로크맨처럼 뭐 구약시대 뭐 또 환란기에 믿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 나가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90% 하고 제가 10% 했지 않았습니까? 아 이러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거를 어떻게 내 이 행위를 더해 갖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큰 틀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니까 이거 외에 믿음 플러스 행위다 뭐 어쩌고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뛰쳐나와야 뭐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고 뭐 교회 맨날 나와야 된다 뭐 하고 그러면 빨리 뛰쳐나와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또 한국에서 이제 오해하는 게 예정이 됐다. 예정. 자, 예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예정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 예정이 두 가지 예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천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내다보시고 미리 아심에 따라 예정이 된 건 성경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지옥에 갈 자,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자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서 예정을 했다? 그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늘 성경을 읽을 때 예정과 관련된 뭐 이런 게 나오면은 항상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미리 앞으로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태어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그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예정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가서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안다. 제가 이틀 전에 어저껜가 오다가 이제 메가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 갑자기 펄쩍 뛰더니 예,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했다고 거기 그게 미리 아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답니다. 어휴! 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냐. 그럼 여러분이 그 미리 아심에 따라 한 거예요. 미리 아심에 따라. 이거 헷갈리면,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뭐 미리 아심에 따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거다.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암에 저자는 천국에 갈 자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저자는 지옥에 갈 자로 이렇게 하는 이중 예정 같은 거, 이런 거 성경에 없는 거다.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그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줘요.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는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렇잖아요. 이거 인간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걸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다 천국 가도록 그렇게 지정했으면 결국 가서 천국 가고 지옥 가도록 지정했으면 결국 가서 지옥 간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바르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성경을 해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다수의 명백한 구절들로 기본 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명백한 그런 구절들로, 예, 그래서 이 틀을 세우고 좀 애매모호한 게 나오면 그 명백한 틀로 세워놓은 그걸 기준으로 앞뒤 문맥과 함께 이거를 해석을 해야,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절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모호하게 보일 때, 야, 정말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거를 내가 오늘 드디어 발견했구나, 이렇게 해갖고 하면 그 이단이 되는 첩경이야, 그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거를 인터넷, 뭐 유튜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가 오늘 드디어 이거 발견했습니다 나가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럴 리는 없어요. 지금까지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데, 아, 그 말씀을 보고, 예, 그리고 그 의미를 이제 처음 깨닫는 그런 일은 없다. 예. 그래서 대다수 이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걸 잘 따르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다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는 분이야. 저 하늘에 수를 셀 수 없는 수조개, 수백조개의 그런 별이 있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한 70만 자, 80만 그런 단어로 돼 있는데, 아, 이게 질서 있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으면, 누구라도 정상적으로 읽으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혼란의 책임자가 아니고 완성자가 아니라 질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원리를 따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이다. 전달해야 될 그런 일꾼, 가르쳐야 될 그런 일꾼인데, 이 일꾼이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안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울이 천막 자르는 걸 생각하시고 쫙 잘라서 길, 예, 스트레이트하게 딱 잘라서 시대와 대상, 이런 문맥,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된다. 그 일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연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목사니까, 너 목사니까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ChatGPT로 성경 공부하는 거 할 테니까 스마트폰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성경 바로 보기라는 책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Rightly Dividing the World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래서 이 책을 보기 원하시는 그런 분은 다 무료로 keepbible.com 거기에 가서 자료실에 가면 성경 바로 보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바로 밑에 이 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가셔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그런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열심히 수고만 하고 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1차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잘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섬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꾼이 된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